감사합니다.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는 늘 주일 저녁마다 또 교리 설교하는 교회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어려운 내용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풀어가야 될또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익숙한 아직 기생 라합에 관한 기사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여리고 싸움의 전초전 말씀 아닙니까? 자,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걸 퍼스펙티브가 하잖아요.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 그래서 오늘도 여호수아서 2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아주 귀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귀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한번더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먹는 게 남는 거 기억하시죠? 먹는 거 남는 거. 예,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기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것 없이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더불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서도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 주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의 답은 너무나 간단하죠.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렇죠? 우리 믿음으로 살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하박국의 말씀을 빌어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이죠. 성경이 말하는 한 사람의 성공은 바로 이 의인됨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의인. 물질로 물질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의인은 무엇으로 의인이 될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의인이 되는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접근하는 첫경이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에 관해서.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은 무엇이냐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을 해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사랑이 뭐냐 물으시면 눈물의 씨앗은 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믿음은 뭐냐는 말이에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뭔가?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이 사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열쇠 구절이긴 하지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7장은 이렇게 기록이,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거는 같은 믿음이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고,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믿게 이르며 한다라고 할때이 앞에 믿음은 원인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또 이르게 돼요?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그 믿음에 이르렀더니 또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앞에 있는 것이 원인적 믿음이라면 뒤에 있는 건 결과적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면 그럼 도대체 앞에 있는 원인과 결과가 같은 것일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우리가 이 문제를 짚고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각 언어는 언어 특성상 이 설명하고자 하는데 쉬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말은 저는 한국말이 제일 이 세상에서 훌륭하고 우수한 언어 같아요. 저는 언어를 늘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영어를 공부하고 한국말을 공부하고 또 성경의 히브리어 말이나 헬라어 말들을 우리가 보고 한문도 틈틈이 잊지 않고 배우면서, 왜냐하면 한국말 성경이 사실 중국말 성경에서 많이 번역돼서 온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문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미국말을,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권에서 살다 보니까 각 언어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Oh, it's hot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바깥에 나서 Oh, it's hot 그러면 오늘 라스베가스 날씨가 104도인데 와, 이게 정말 뜨겁게 덥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근데 이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서 Oh, it's hot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와, 이거 엄청 맵네 하는 말이에요. 한국말은 분명히 구분을 해요. 그렇죠? 덥다, 맵다는 다른 거예요. 뜨겁다, 맵다는 달라요. 근데 영어는 이게 뜨겁다도 hot, 맵다도 hot이에요. 그렇죠? 이게 언어에, 언어가 가지고 있는 제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모든 걸 설명할 수, 모든 언어를 흩어버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누구에게 설명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말하는 사람의 목도 있지만 듣는 사람들의 목도 있고 상황의 목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뭐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랑이라는 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말은 아, I love you 하면, 한국말이나 영어는 I love you, 사랑해요 하면 그 뜻이 한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사랑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대상에 따라 사랑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는 아가페라는 말을 사용하고, 친구들 간에는 필레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erotic love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가족 간의 사랑은 또 친구들과의 사랑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 간의 사랑은 스트로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각기 다른 상황에 따른 사랑을 설명하곤 해요. 그런데 헬라어가 못하는 게 또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원인이 되고 결과도 된다는, 오늘 우리 바울의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믿음이 원인이 되고 결과도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감사하게 하나님은 성경의 로마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책들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믿음에 관한 그림 언어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있어서 믿음을,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믿음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저로 알게 하시고 의인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라합을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공된 인생으로 살아나는 길로서 믿음으로 사는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님들로 거듭나 세워지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믿음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이미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제가 조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적어도 믿음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세 가지 시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받은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또 얘기할 때는 지금 받고 있는 구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받을 구원이 있어요. 받을 구원.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고 그리고 받고 있는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시간에서 벗어난 분이시죠. 그래서 미래와 이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은 성경을 읽는 게, 성경을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리로 초대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거의 다 역사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요셉에 관련된 글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 구덩이에 넘쳐졌다 이제 종으로 팔리는데 우리는 요셉이 거기서 막 절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절망했다고 생각해요. 야 내가 이래다가 형제들한테 아니 하나님이 형제들이 나한테 언제는 절한다고 꿈을 주시고 나선 이게 뭐냐 난 이제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바깥에서 응원할 수 있죠. 요셉 조셉 don't worry Don't worry.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셔.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현재에 당한 우리 인간은 과거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요. 미래는 절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막 권고하실 것 같아요. 기다려봐. 조금만 참아봐. 인내해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받을 구원이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받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칭의적 믿음이에요. 받은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칭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원인이 된다는 것. 믿음이 원인. 여러분 칭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칭할 칭자에 의로울 의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인도되어지고 초대되어지죠? 성화적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하고 거룩하신 충만한 분량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요,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우리는 다윗을 닮자는 것 아니에요. 바울을 닮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를 닮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등장시키고 다윗을 등장시키고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로 하여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성장해 가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그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성화적 믿음이에요. 이 성화적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영화적인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시간까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힘을 쓰는 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은 라합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는 것은 우리로 의인되게 하고 오늘을 살게 하는 주님의 거룩하신 분량에 이르도록 다 살게 하는 성화적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할 때 그 첫 번째 믿음은 은혜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게 칭의의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본문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그 첫 걸음으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를 엿보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성경이 굉장히 비슷하게 말씀들을 다 풀어가요. 그렇죠?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12명의 스파이를 보낸 거 기억하시죠? 그 스파이를 보낸 것과 비슷하게 이제 요단을 건넌 후에 여리고를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심판해야 되는 그 가나안의 땅에 그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정탐꾼을 먼저 보낸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익숙한 사건이죠. 자 한번 2절 먼저 다시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가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2절 3절을 보면서 여러분의 holy imagination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와우 news travels fast. 정말 뉴스가 엄청나게 빨리 전해지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여리고에 있는 왕이 이미 정탐꾼이 들어온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라합의 집에 거쳐갔다는 것, 라합의 집에 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와, 이들의 정보의 수준력은요, 정보의 수준력은 여러분, 여리고 성이 우리가 그 가늠하기로 상당히 큰 도성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즉시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언제 왔는지 어디로 왔는지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단지 두 사람의 정탐꾼이었는데 도대체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정보력은 거의 CIA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여러분이 묵상해야 되는 사실은요,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질문이 뭐냐면, 왜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과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왜 라합과 다른 반응을 보였냐는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여리고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리고 사람들도 라합의 고백에 의하면 그들의 간담이 이미 다 뭐였다고요? 녹았대요. 다 녹았어요. 그런데 왜 라합은 이스라엘 편에 서려고 했고 왜 여리고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싸우려고 했냐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라합에게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게 그림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어떤 사람으로 등장해서 우리에게, 그 라합은 결단코 그 시대에 그 여리고에 잘 알려지거나 지도자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심지어는 우리는 라합을 창기라고도 알고 있지 않아요? 즉 그게 창기다, 그 사람이 창기였다 아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굉장히 낮은 신분의, 그렇죠?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자는 누구였어요? 여리고 사람이 아니라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라합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이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칭의의 믿음인 거예요. 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요, 오늘도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이 라스베가스에 이 주일의 오후에 어쩌면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피곤한 삶 속에서 아 오늘 이 시간은 쉬고 싶어 그러실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2부에 오셨던 분도 오늘도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해서, 아니 영어는 Holy Jesus Christ 이런 말 다 하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Jesus 이런 말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들의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기 앉아있고 그들은 바깥에 있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칭의의 믿음에서만 머물면 안 되죠. 그렇죠? 받은 은혜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진보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화의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거룩을 선택하는 믿음이다. 성화의 믿음은, 여러분 거룩은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선택해야 된 일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믿음은 두 가지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룩이라는 거룩의 개념은요,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거룩을 윤리적인 개념으로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적인 개념으로 적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오늘 라합이 여리고의 군사들이 와서 정탐꾼을 내놔라 그랬을 때 라합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성경이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오늘 스크린에 떠 있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요? 그 두 사람을 뭐 했어요? 이미 숨겼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왔습니다. They are gone. 자, 그러면 이 라합이 거짓말한 겁니까? 안 합니까? 거짓말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을 거룩한 여인으로 삼아 예수님의 족보에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해요. 그 말에 무슨 뜻이에요? 오늘 라합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오늘 여러분이 이 전을 나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는 매일 매시간 우리는 요청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무슨 요청이요? 거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의 믿음인 거예요. 성화의 믿음인 것. 그런데 이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아까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째는 세상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세상을 보는 것과 결단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단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이 믿음을 수동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는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꾸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분 이 믿음,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어로 말하면 uncountable noun. 그러니까 love를 사랑이다, faith다, love다, hope다 할 때 이거는요, 영어를 보면 그 박스에 you라고 써 있어요. uncount,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산 명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 난 요즘 어저께는 내가 믿음이 세 개 같았는데 오늘은 오야 오, 감사해. 그럴 분 있으세요? 아니에요. 믿음은 셀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런데 성경은요, 형이상학적인 단어를 항상 우리가 셀 수 있는 것으로 엮어주세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믿음의 역사, faith in work. 그러면 여러분, work는요, 셀 수 있죠. 사랑의 수고, love in labor. 여러분, 이 수고는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죠. Hope in endurance. 소망의 인내. 나는 소망이 있어요 하면 나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열 번 참고, 백 번 참고, 일곱 번에 일곱 번에 더한 것을 또 일곱 번 참을 수 있는 것. 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셀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단어들을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 셀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학생들이나 형님들이 I love God,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 수고라는 말은 이 한문은 아니잖아요. 우리 근데 저는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쓰고 싶어요. 손수자에 고생할 것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요, 누군가를 위해서 고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한 번 고생하고 두 번 고생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면요, 자식을 위해서 하나, 이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고생을 해요. 부모가 된다는 건 고생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기도의 고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건 수고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일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Work. Faith in work. 그러니까 믿음은요, 결단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적극적인, 능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꼭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 글쎄 나 안 말려. 나 안 말리니까 너 믿음으로 좀 살아. 믿음을 우리는 너무나 수동적으로 생각해서 기도에서 얻어내는 걸로 해요. 자, 우리 본문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나합이 어떻게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있었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마라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시온과 옥에 항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이런 위대한 고백이 라합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을 이들이 들었대요. 이게 언제적 일인 줄 아세요? 40년 전 일이에요. 40년 전.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실 때 가나안의 싸움을 끝내놓으셨어요. 그렇죠. 가나안의 싸움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걸으셨을 때 이미 여리고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돼요? 밟기만 하면 돼요. 밟기만 하면 그 땅을 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 못하고 있어요? 못 밟고 있는 거예요. 못 밟은 거예요. 그래서 40년 걸었어요. 여러분, 라합이 비록 한 여인의 몸이지만 그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제대로 읽고 있어요. 무엇이 진정한 능력인가를 라합이 오늘 깨닫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돌아가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와 여러분 이런 것을 보세요. 너희가 시대를 서쪽에 하늘이 지면 비가 올 것이다. 눈이 올, 우리는 이 기울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늘은 라스베가스 무지 덥겠네 그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은 알면서 어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느냐. 그게 성경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적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세상을 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 라스베가스의 장로님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세상과 격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격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그래서 한때 우리 이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도 기독교 역사를 보다 보면 수도원 운동이 성행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자기가 거룩해지겠다고 산으로 우리가 상상하기 불가능한 장소에다 수도원을 듣고 거기다 교회를 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됐나요? 가장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산속으로 피해 도망가 숨었을 때 세상은 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돌려주셨을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사제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때 다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돌아왔죠. 세상 속에 들어와서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칼 발트라는 신학자의 이 한마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목사에게 그가 이렇게 외쳤어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 세상을 읽어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때야 비로소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죠. 오늘 우리가 비록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2장 말씀을 펴고 계속 보면 오늘 스파이가 살려주는 대가로 그 살림을 받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15절 이하로 보시면 나합이 그들을 숨겨놓은 후에 증표를 하나 달라고 했을 때 18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붉은 줄의 의미가 뭐예요? 라합의 집은 심판의 대상들과 구별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오늘 보세요, 너의 아버지와 내 족속 모든 사람들이 이 집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말씀도요 너무나 엑소더스, 이 출애굽기 말씀과 굉장히 병행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죽음의 신이 유월절 패스오버 때 그 유월절에 죽음의 신이 지나가기 위해서 누구든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그 집 안에 누가 있었든지 간에 그 집 안에 애굽 사람이 들어가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다한 잡족들이 출애굽에 동참한 사실을 출애굽의 모세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체험했던 많은 중다한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붉은 줄이 걸려있는 집 안에 들어가 있는 누구든지 뭐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뭘까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저는 우리 라스베가스의 장로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붉은 줄이 걸려져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 붉은 줄이 걸려져 있는 가정, 구별되는 가정으로 이 세상에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읽어내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라합은 결단했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가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한 구원의 요청이 아니죠. 라합이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고백과 비슷하죠. 저는 라합이 먼저, 여호수아보다도 먼저 이 고백을 한 거라고 믿어요. 그가 이제 결단한 거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겠다. 이방인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하는 결단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일 감사하는 게 한국에서 제가 고등교육을 막 받고 왔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왔는데요, 정말 인문학적 소양은 한국 그 고등학교 그 기간 동안 다 배운 것 같아요. 도덕책, 바른생활책, 우리에게 너무도 의미 있는, 저는 그 중에 정말 기억나는 게 이 김유신 장군에 관한 글, 저는 아직도 그 도덕, 그 바른생활책에 등장했던 것 같아요. 몇 학년 때는지 모르지만 바로 기생천관녀의 집에 가던 장면이에요. 그렇죠? 늘 주색잡기에 빠져있던 김유신이 어느 날 어머니의 질책거리는 호통으로 이제는 나라를 구원하겠노라고 주색잡기에서 나는 결단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거지 않겠다. 그 김유신이 즐겨 타던 그 천리마, 놀라운 에마의 마상에서 집에 오는 길에 잠시 졸고 있었는데 이 말은 알아서 김유신을 천관년의 지생의 집으로 데리고 갔죠. 그랬을 때 말에서 나서 그가 그렇게 아끼던 그 천과 이 에마 천리마를 칼을 빼서 그 목을 베버립니다. 그때 저는 아직도 그 바른 생활 책에 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 그림이 기억나요. 김유신 장군이 쫙 이 칼을 빼서 말의 목을 자르는 장면. 여러분, 그건 말의 목을 자르는 게 아니죠. 자기의 마음을 자르는 것이죠. 결단의 행동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결단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 목회를 할 때 어느 녀석이 저한테 와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만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만 싫어한대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너 어떻게 기도했냐 그랬더니 제가 저 그때 전사님 제가 술 끊으려고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절대 이 불금, 이 불과 같은 금요일에 아무 친구도 전화 오지 않도록 내 전화가 고장나게 해달라고. 웬걸 전화는 하나도 안 고장났어요. 그러더니 전화만 막 와요. 그래서 그가 이제 술집 어디서 만나라 빨리 나와라 그러니까 그가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가는 길에 이 자동차 빵꾸가 나가지고 못 가. 웬걸 이거는 이 신호등도 하나 안 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저 술집에 들어갔는데 문이 갑자기 바깥으로 열려가지고 내 코가 깨져서 못 들어가게 해달라고. 웬걸 웨이터가 갑자기 문을 딱 열죠. 어서 오세요 그러는 딱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주님 마지막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술을 마시려고 할 때 이것이 갑자기 손이 삐뚤어져서 옆으로 가게 돼서 눈을 감고 쫙 했는데 여러분 눈 감고 밥 드시면 그 밥이 코로 가나요? 아니요. 입으로 잘 갑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잘 갑니다. 쫙 했더니 술이 어깨로 넘어갔을까요? 입으로 들어갔을까요? 입으로 쫙 들어가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기도를 안 들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네! 뒤통수 세게 때려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거룩을 하나님께 떠넘겨요. 자꾸 거룩하게 사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저희 교회는 1년에 이 성경 일독하자고 항상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래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성경 읽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주세요. 아 글쎄 나는 안 말린다니까 그 읽으라고.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되게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성경을 펴서 읽으면 되지 그걸 기도하고 하세요. 거룩하게 사는 건요 마음의 할례를 하고 결단하여 배워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룩한 삶이 여러분에게 꼭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붉은 깃발을 거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붉은 깃발을 알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구별된 삶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믿음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의 삶은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의로운 삶을 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미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심지어는 권면을 하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왜 그렇게 권면했을까요? 버릴 수 있으니까. 버릴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 라스베가스에 속한 주의 백성 여러분 모두가 오늘 라합이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와 내 집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며 그 집에 붉은 길을 걸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을 나설 때 이 붉은 길을 걸고 나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준비하며 이 땅을 보람과 가치로 살게 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칭찬받는 믿음의 자리에 영화의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가는 믿음 저는 이 성화의 결단의 믿음을 여러분이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 단순히 저는 믿기로 짧은 기간의 길이었지만 사실 이 붉은 줄은 라합에게도 영적인 상징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정말 우리 집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여리고, 그 라합은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죠. 혹시 여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과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우리를 살려줄까? 그때마다 그는 뭘 바라봐야 됐어요? 붉은 줄. 라합은 이 붉은 줄은 세상에 라합의 가정을 구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라합에게도 힘이 되는 붉은 줄이었죠. 그 붉은 줄을 바라보며 새로운 힘을 얻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붉은 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상기시켜 주시고 그 고난과 힘든 현장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붉은 줄을 바라보라 권면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붉은 줄을 바라보라. 붉은 줄을 걸어놓으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붉은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성화의 믿음, 제가 한번 이런 또 난센스 퀴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을 10번 다니면 몇 학년이죠? 1학년입니다. 1학년. 100번을 다니면요? 1학년입니다. 저는 목회를 30년 하면서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교회를 30년 다니는 것이 아니라 1년을 30번 반복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힘들다고 도망쳐버리고 그 1학년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죠. 그런데 1학년이에요. 나갔다 1학년, 들어왔다 1학년. 저는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이제는 2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영적인 대학원, 대학원까지 나오시는 성숙한 붉은 줄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교회 주의 백성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일을 위하여 오늘 내 안에 있는 믿음,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믿음,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치 아니하시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고요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에게 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바라보면서 기뻐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이 격려가 돼요. 정말 붉은 줄로서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정말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붉은 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 마음의 새 힘과 새 결단으로 주님을 선택할 줄 아는 거룩한 일에 선택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